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도 그런 어려움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어려움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어려움은 나의 잘못이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왔다고 전적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어려움이 나의 잘못이나 죄로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이 나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죄의식에 사로잡혀 회개한 이후에도 죄로부터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나의 잘못이나 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진정한 뉘우침이나 회개 없이 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에서 왔다고 절대시 할 수도 없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바른 성경적 자세는 혹시나 이 어려움이 나의 잘못이나 죄에서 온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고 죄로부터 오는 정죄의식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실제로 우리의 죄나 어려움이 나의 잘못이나 죄로 온 것이 아닐 때라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가 그의 생애에서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위기에 대해 반응하는지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죄를 인정하며 회개자의 자세를 가졌다는 데서 우리가 그의 위기에 대한 그러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매를 두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것을 들었는지 그 옷을 찢고 굵은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은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큐티하는 생명의 삶에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늘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시는 분은 아마 지금 어떠한 내용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왜 이 시점에서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죄를 지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었으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렇게 의지한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이전의 왕들, 특히 뭐 아사 뭐 왕 그때 이후로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이 시대 몇백 년 전에 모세가 만들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수백 년 동안. 근데 이거 하나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왕들 또한.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때에서 완전히 이런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대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완전히 다 타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모델이 될 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평가를 열왕기하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왕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 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는 아수르가 쳐들어 왔을 때 이 아수르 왕이 그에게 18장 14절에 보면 은 3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침공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아수르가 1차 공격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인간적인 방편으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그 아수르 왕이 금 30달란트와 이런 것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 은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이 돈이 이 금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성전에 바른 그 금을 다 벗기는 거예요.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또 히스기야 왕도 그 기둥에 입혔던 성전의 금을 다 벗겨냅니다. 그래서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이 침공한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무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위기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금과 은을 주어서 가라. 여기 돈 있으니까, 여기 금 있으니까, 은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떠나달라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정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주 극히 다른 열왕 그 이전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기에 뭐가 되냐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본문 19장에 보면은 이 18장에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이 아수르가 돈은 돈대로 금과 은을 다 받아가면서 나중에 다시 2차 침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자기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모든 그러한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그런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시도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적인 문제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의 다른 인간적인 차원으로 노력도 하고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책임의식을 다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 하고 우리는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어려움이 왔는데 그런 거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이 모든 문제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방법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여러분, 명철이라는 건 나의 이해입니다. 나의 지혜입니다. 나의 언더스탠딩 지혜입니다. 이 명철 지혜를 철저히 의뢰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아, 나의 생각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의뢰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 때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는 이 회개자의 자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상황에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그가 기도했습니까? 물론 14절에도 나오지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회개자의 자세를 가지고 두 번째 취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첫 번째로 찾겠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그가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방법대로 이 모든 문제를 국난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금과 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물론 다른 방법도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찾겠다. 우선순위가 확실히 되어진 거예요.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방법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트라이를 합니다. 해도 해도 안 됩니다. 결국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신뢰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 봉착할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합니다. 그러나 하다 안 되면 결국 아이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잃었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당면해진 모든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안 되니까라도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것은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나중에라도 주님 앞에서 찾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면 귀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방법은 아니구나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을 때는 마지막 주님의 방법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단판 승부를 내겠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이제 여호와의 전에 아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심정으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합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의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만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는 히스기야처럼 배옷을 입고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죄와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됐어요? 기도할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히스기야 보낸 그의 신하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스기야가 보낸 이사야에게 보낸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도 해산할 힘이 없었어요. 인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죄와 무능력함을 인정하기를 좋았어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 내가 할 수가 있다, 재능이 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다. 나의 부족함과 무능력함과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던 것을, 중풍병을 고쳐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21절에도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던 기도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족속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바라본다고 말하지 않고 먼저 그는 이 큰 무리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무능력함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내가 무능력한 존재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여기서 우리 보면 이 저만이라는 말을 영어에서 보면 on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아니면 언론, 오직 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입니다. 그만, He is only my God. 그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만 나의 salvation rock. He is only my rock입니다. 주님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이것저것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찾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죠.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의지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님도 한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것저것 보이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의뢰하는구나 하고 합격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분만 의뢰하는 방법이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요 산성이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다 의뢰하면서 또 하나님도 하나의 의뢰의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명철과 이해와 지혜와 능력까지 다 철저히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만이, 부정해야만이 하나님만 의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심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네가 그렇게 나만을 의뢰하는구나 하고 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인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 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빼셔야 돼요. 빼셔야 돼요. 저의 힘도 그렇고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가 있는 힘을, 능력을 다 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과 명철 모든 것을 다 빼세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런 거 다 빼시고 능력도 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 바라기에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주님만 바라본다는 이 주바라기로 여러분 살아야지 주님 외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지요 소망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그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 때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먼저 기도의 자세를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것 같이 펴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펼치는 이 편지, 이 앗수르 왕이 선전포고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쫙 펴놓는 것 같이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믿음이 있어요. 그는 간구하는 대상이 바로 응답하실 줄 아는 이 간구의 대상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편지도 펴놔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아수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늘 의식하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온전히 하려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의식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나를 보고 계실까?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것이 자꾸만 다우링이 되고 의심스러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도자의 자세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만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 성전에서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편지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성전에서 그 편지를 다 펼치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그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귀를 좀 들여주십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하나님 나의 이 상태, 우리나라가 처한 이 정말 이 풍정등화 같은 이 어려운 이 난국을 하나님 좀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회방하는 저 아수르 왕의 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으셔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세가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서 듣는 것과 같이 낱낱이 고하면서 그런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들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서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탄원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주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아수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회방하고 모욕할 때 그런 천하만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닌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시해 주시고 그분이 정말 이 세계를 다스리는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만약에 수많은 그 잡신 중에 한 잡신과 같은 사람 잡신 같은 중에 그 잡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그 하나님 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이 확실히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이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신 그 구원사역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원사역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되풀이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식상한 스토리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위기 때의 신앙, 여러분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한자어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위기라는 말이 영어에는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헬라어에서 크리시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영어를 잘 알기 때문에 영어 아닌 이 한문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이 위자는 위태로울 위자라고 합니다. 위험할 위자. 기회는 실마리 기자라고 합니다. 기회 기자라고 합니다. 기회와 위기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진 말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위태로울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히스기야가 위태롭고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그런 그 나라적인 측면에서 난국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놓여있죠. 봉착하게 되어있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이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을 참으심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그가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맛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고 그런 기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